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해가 지나갈수록 드는 생각은 한 살 더 먹었구나. 이것보다도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온 우주를 가르시면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그날이 한 해 더 다가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눈에 불을 켜놓은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 불의를 행하도록 또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유도를 해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하죠. 게임하는 아이들 보면은 처음에는 달팽이 잡는 것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서 사람을 해하는 이러한 것까지 나아가죠. 죄는 행하면 행할수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의로워져가고 더 거룩해져 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될 겁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더 거룩해지고 악을 향하는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유가 심판을 행하고 그리고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반드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전쟁에는 이미 승패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무주갱 속에 결박해서 던져 넣으실 것이죠. 이미 그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별하는 것이죠. 사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켜 놓았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두고는 복음이 문을 두드려도 아예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분노하게끔 무관심하게끔 그렇게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조차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지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라. 그러나 죽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 즉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선한 행실 또 착한 행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입게 될 이 깨끗한 흰색 세마포 옷은 우리 신부가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옷입니다. 그 옷은 선한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착한 행실을 하면은 이 옷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행실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은 다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삼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한 행실이 선행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외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까? 기절 초풍할 노릇이죠.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승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도막도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 불사르는 것, 이것이 번제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아들, 백세에 얻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무려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하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는 준비하신 양을 대신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너는 내게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아들이 중요하냐? 그것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셨던 것이죠.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그의 합당한 행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믿는 이들에게서 행함이 없도록 만듭니다. 믿기는 믿고 교회는 가기는 가지만은 그러나 너의 삶은 내가 쥐고 있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혹을 많이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함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두 가지 분명한 변화가, 대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보니까 지옥의 맨 밑바닥에 내려가야 할 정도로 악한 존재입니다. 목사하지만은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말들, 제가 저를 보면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를 해 주셨죠. 내가 그 용서를 받고 보니까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생각을 하니까 막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숭측한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납을 해 주어야지.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되어서 내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죄악에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을 한번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를 몇 번만 선포를 하고 나면은 신비롭게도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부터 주어집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능력이죠. 근데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선포를 하면은 남모르게 짓고 있던 그 죄도 점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의로워져 가고 더 거룩해져 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은 믿어라. 교회는 나가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정죄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은밀한 죄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요즘의 마귀는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역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마귀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핍박을 가했습니다. 고통을 안겨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무조건 핍박을 하면은 성도들이 항복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한번 해보니까 고통받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명이 순교를 당하니까 나도 순교해보라고 순교당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사탄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고통 대신에 쾌락을 넣어주죠. 재미를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편안하게 우리 몸이 이 유혹에 반응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세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를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지 않았던 그런 유흥할 수 있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작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도를 잠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두면 잘 안 나가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활짝 뛰어나가죠. 우리를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삶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구리가 다 익어가지고 깨달았을 때는 뛰쳐나오려고 해도 다리가 익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우리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귀의 목표는 사랑과 용서가 없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사탄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 때에 우리도 눈에 불을 켜야 합니다.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말씀도 안 됐는데 갑자기 놀랐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예, 저게 바로 예 전신갑주입니다. 허리에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있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리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등에는 방패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은 반드시 이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는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해와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저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전신갑주 저 어떻게 저 많은 걸 다 만들고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저 전신, 이제 그만 좀, 예.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보면요. 좀 종류가 많죠.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 전신갑주가 딱 한 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띠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 우리는 말씀으로 의롭게 됩니다.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이것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도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것도 믿음의 방패,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모든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무장이 다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 사탄이 날뛸 때에 방어하고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전신 갑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 평안의 복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손에 들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두 가지로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험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체험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말씀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체험이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되죠. 병든 자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거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없던 믿음까지도 막 생겨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바로바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죠.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딱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물이 벽을 이루고 하늘 높이 솟구쳐서 섰습니다. 벽을 이루고 나머지 물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하나님께서 말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집트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금 물을 덮으셔서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지만은 그 다음에 광야길 들어가서 3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 광야 뙤약볕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고 둘째 날도 없었고 셋째 날도 없었습니다.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 힘들고 아픈 광야길 속에서 네가 그게 없을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내게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을 주시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광야길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가십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럴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을 따라가는 성도는 자꾸만 큰 체험, 더 큰 거, 더 큰 거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자꾸 답답하면은 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악한 마귀 사탄은 이와 같은 분위기와 이와 같은 체험을 만들어주는데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영적인 체험과 감정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서 막 이게 진짜인 것 같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을 따라가면은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주시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거리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가 갑자기 죽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그걸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그 적그리스도가 다시금 살아나죠.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모방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온 지구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야 죽음까지도 죽어나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사탄의 이 미혹, 사탄의 장난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가 믿되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가슴 속에 담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있으면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루터를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된 배경에는 그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에 떨어져서 옆에서 있던 친구가 즉사를 합니다.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루터가 내 길을 내려놓고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노동을 합니다. 작업을 합니다. 늘 거룩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때 당시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은 고해 성사를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앉혀놓고 고해 성사를 하죠. 그리고 또 몸에 옷을 다 벗고 이 죄된 자신의 모습 자꾸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책감, 죄악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죄된 내 몸뚱아리를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가서 그곳에서 28개로 되는 계단이 있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고행을 하면은 고통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내 몸을 괴롭히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무릎으로 피가 날 정도로 기어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오고 반복을 해보지만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다가 갑자기 로마서 3장 27절과 8절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찌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하노라. 아, 예. 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완전히 다 깨어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영적인 문제가, 그를 괴롭히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는 순간에 나는 낙원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체험이나 감정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성도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한다고 말씀을 했죠.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은 우리의 허리에, 우리의 영적인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강해야 바로 설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바로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리에 허리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허리가 굽어져 버립니다.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고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넘어져 버리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의의 호심경, 가슴에 방패 하나를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정죄를 하면서 찌릅니다. 가슴에 창을 가지고 푹 찌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죽어야 해.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죠.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런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때 나도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나셨어. 살아났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가 어디에다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너 죽었다 그러는데 나 그래 죽었어. 그럼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병 안에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하는 성도는 평 안에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줍니다. 지금도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서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은, 야,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구나. 사탄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내게 찾아와도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을 묵상하면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탄이 불화살을 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게 만들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죄 안 짓는 것이 가능할까? 저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사탄은 화살을 쏘면서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구나.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곤고 당하고 위협당하고 칼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겨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했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머리를 공격을 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주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이러저러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딱 장악을 해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을 하면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공격을 할 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목사님, 저는 엎드려도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항상 힘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자꾸만 불러야 합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해야만 이 모든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즉 예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구부러져 버립니다. 머리는 빙빙 돌고 있고요. 이 가슴은 하도 창을 많이 맞아서 멍들어 있고 아파하고 허리는 구부러져서 잘 걸어다니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다방면으로 공격을 해올 때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적어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목사님, 저 못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늘 부르는 그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